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11월 동남아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회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언론과 전화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최근 통화에서 대면 회의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이 각자의 팀에서 세부 사항을 진척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자는데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다만 시간이나 장소 등 더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통화했지만 대면 회동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강요가 13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 강요가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호시 경제산업상은 앞서 이날 수도 도쿄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상은 사비로 공물을 복납하고 방명록에 중요한 의원 니시무라 야스쿠시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범 이후 강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의 한 교회에서 14일 불이 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현지 관계당국을 인용해 이집트 기자주 임바바에 있는 콥트교 아부 시파인 교회에서 아침 예배 도중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약 5천여 명이 모여 있었고 사망자 대부분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1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며 보건당국은 30여 대의 구급차를 동원해 환자를 이송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화재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3층과 4층에 모여 있었으며 2층에서 연기가 올라오자 계단으로 급히 내려오는 사람들이 뒤엉켜 넘어졌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슬람 신성 모독 논란을 일으킨 소설 악마의 시 작가 살만 류슈디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루슈디에 대한 악렬한 공격에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우리는 모두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과 함께 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살만 류슈디는 인류에 대한 통찰력, 비할 데 없는 스토리 감각, 위협이나 침묵을 거부하는 등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을 상징한다면서 용기와 회복력,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능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의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류슈디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 깊은 미국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슈디는 12일 뉴욕주 서부에서 강연을 하던 중 무대 위로 돌진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복부 등이 찔려 쓰러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원전 일대에서 12일에도 폭격이 계속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연설에서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볼모로 삼아 인근 도시를 폭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에서 공격하거나 원전을 보호막으로 삼아 폭격하는 모든 러시아군은 우리 정보요원과 특수부대, 군의 특별 목표물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내무장관도 12일 자포리자 원전은 숙련되지 않은 전문가들의 수중에 있으며 위험 정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원전에 폭격을 가하는 것은 러시아군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암에 걸리기 쉽다고들 말합니다. 종양 전문가들은요, 남성 2명 중 1명은 여성 3명 중 1명과 비교했을 때 평생 어떤 형태로든지 암에 걸린다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음주와 흡연 같은 생활 방식이 남자들에게 더 익숙하고 또 직업상 발암물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인식됐었는데요. 최근 나온 연구 결과는 좀 다른 내용이네요. 미국 암연구소사나 암역학 유전학연구실의 연구팀이 미 국립보건원과 미국 은퇴자협회가 실시한 연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50세에서 70세 연령 약 29만 4천 명의 식사 건강 연구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연구 대상자 중 약 1만 8천 명이 남성 암 환자였습니다. 여성은 약 9천 명가량으로 훨씬 적었죠. 그리고 남성은 갑상선암과 담낭암 등 두 가지 암만 제외하고 모든 암 발생률이 여성보다 1.3에서 10.8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남성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은 식도암이었는데요. 여성의 10.8배였고 후두암이 이 3.6배, 또 위부문암이 3.5배, 방광암이 3.3배 높았습니다. 간암과 담관암, 피부암, 대장암, 직장암, 폐암 발생률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연구팀이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흡연과 음주, 그리고 체질량 지수나 생활습관, 또 약물 복용, 병력 등의 남녀 간 차이가 암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했지만 이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이 생물학적 차이 때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암 발병률에 있어서 성별 차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연구는 이번 주 암 저널에 게재됐는데요. 연구자들은 앞으로 인종과 민족 간의 암 발병률의 성별 차이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8월 둘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생체 실험과 유해. 뉴욕타임스가 지난 9일 미국 펜실베니아대가 올해 가을 흑인 유해를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묘지에 묻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추모비를 세우는 계획도 추진 중인데요. 유해 13구는 모두 19세기 중반 우생학자 새뮤얼 모턴에게 생체 실험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펜실베니아 의대 교수였던 모턴은 인종별로 지능이 다르다고 주장한 인종차별주의자였는데요. 그는 두개골을 해부해 백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뇌 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지능이 뛰어나다고 합리화했고 이후 진화 생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모턴이 자신의 가설에 맞는 두개골만 골라 분석해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모턴이 실험을 위해 수집한 1,700개가 넘는 두개골 중 상당수가 흑인 노예들의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모턴의 두개골 수집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폴 미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연구자는 모턴의 유해들은 미국에서 벌어진 의학적, 과학적 인종 차별의 폭력적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펜 박물관은 1966년부터 모턴 두개골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 펜 박물관에 전시될 두 개 굴 중 59가 이 아프리카에서 쿠바로 납치된 흑인들의 노예 것이란 사실을 밝히고 후손에게 송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총 3만 3천 개의 유해를 갖고 있는데요. 이 중 1,700구가 흑인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례를 포함한 과거 정산을 박물관이 아닌 유해의 후손과 흑인 공동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미 수십 년간 유해를 전시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박물관이 치유 과정의 주체가 되는 건 위선이라는 이유입니다. 펜 박물관 유해 송환 자문위원인 압둘 알리 무함마드 씨는 펜 박물관은 후손 공동체를 이 과정의 증인으로 삼을 뿐 참여자가 되지는 못하게 한다며 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우주 쓰레기. 지구 주변 우주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과 우주 파편이 근접 거리에 놓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가 우주 쓰레기 청소를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시속 27,360km로 지구 주변을 도는 우주 쓰레기가 수천 개에 달해 인공위성과 우주 정거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리바자 프라이버티 스페이스사 공동 설립자는 우주의 많은 지역이 쓸 수 없게 됐으며 앞으로 몇 년 내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말 우주 파편을 추적해 경로를 바꾸고 필요할 경우 제거하는 실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 정부가 세운 방안을 세부화한 내용입니다.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작성한 계획에 우주 쓰레기 청소, 추적, 억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정됐고 또 저궤도에 있는 직경 1cm 이하의 파편도 추적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밖에 발사 뒤 궤도에 남는 로켓 등 우주 파편이 궤도에 머물 수 있는 기한도 논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은 폐기된 인공위성과 로켓이 25년까지 궤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중국 로켓과 스페이스X사 캡슐 조각이 통제되지 않은 채 낙하한 일이 있어 궤도에 있는 위성과 파편이 충돌하는 가능성이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쓰레기 청소 작업은 한 나라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이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제시한 계획이 실행되려면 의회가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요. 프라이버티어 스페이스사의 공동 설립자는 의회가 예산을 배정하면 담당 부서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온 것이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친 러시아 세력의 독립을 인정한 것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이 읽힌 기사에 꼽혔습니다.
네, 자, 지난달 13일 북한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또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했는데요. 자, 관련 내용 알아보죠.
네, 미국 국무부가 8일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공격인 소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어떠한 결정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 북한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간의 협력관계 수립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뷰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 노동자들이 친러시아 공화국에서 활동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데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 측은 어떻습니까?
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포크 조정관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북한과 도네츠크, 루안스크 대표들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주목했다면서 이건 대체로 정치적인 문제로 전문가 패널의 임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펜튼포크 조정관은 하지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밝힌 건 실망스럽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고용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명백히 이런 고용을 부추기는 것 또한 실망스럽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한 마체고라 대사와 다른 고위 러시아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동의한 결의에 관련 조항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마체고라 대사가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또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대사관 동료들은 뭐 이미 훌륭한 사업적 관계를 형성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삼자 간의 협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필요하다면 모스크바의 지침을 받아서 우리도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런 노력에 함께할 거라면서 우리는 공유할 경험과 지식이 있고 그들에게도 유용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돈바스 재건을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보내는 일을 조직하는 건 북한, 도네츠크, 루안스크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많이 읽은 기사 알아보죠.
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로스가 탈취한 가상화폐의 세탁을 도운 믹서업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이 북한 관련 믹서업체를 제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관련 소식이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내용 알아보죠.
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토네이도 캐시가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 넘는 가상화폐 세탁에 관여했다면서 이 같은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데 이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4일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 해킹 사건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중에서 9,600만 달러, 또 지난 2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 노마드가 탈취당한 가상화폐 중에서 최소한 780만 달러의 세탁에도 이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서 공개적인 확약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 걸 막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행태가 상습적이었고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믹서가 뭔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믹서란 한마디로 가상화폐를 쪼개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이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재무부는 범죄자들 돕는 가상화폐 믹서는 미국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토네이도 캐시의 모든 자산은 차단되고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보고돼야 합니다. 또 토네이도 캐시 측과 관련된 모든 거래도 해외자산통제국에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금지됩니다.
네,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냈네요.
네,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를 소개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번 조처가 역대 최대 규모 가상화폐 탈취 사건 중에 하나로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6억 달러 이상의 일부를 세탁하는 데 관여한 데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해커들이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 그룹과 APT38과 연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범죄자들과 그들의 조력자들을 위해서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믹서에 대한 조처를 계속해서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북한 관련 믹서 업체에 제재를 부과한 게 이번이 두 번째라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네,
언제? 네,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네, 지난 5월에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한 블렌더를 믹서 기업으로는 처음 제재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블렌더는 라자루스가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한 가상화폐 6억 2천만 달러 가운데서 일부를 세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둘러싼 입장차가 확인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한국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달 27일이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었는데요.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관측이 되는 거네요.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먼저 이 사드 3불 정책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드 3불은 지난 2017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밝힌 방침인데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으며 또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에도 동참하지 않는다. 이런 3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이 3불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죠.
네, 먼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중국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한국에 이른바 공개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3불을 꾸준히 요구하면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사드 3불 요구는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고 주권 국가인 한국에 무례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데요. 중국이 한국 안보에 투표권이 없다면서 사드 3불은 한국의 주권과 국가 안보에 대한 침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박진 한국 외교장관한테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중국이 생각한다면 사드 추가 배치 등 한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 중국이 분명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는 터무니없다면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중국이 동맹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무부 입장 들어보죠.
네, 국무부 대변인이 10일 B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가 앞서 사드 운용 제한까지 선서했다는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자위적인 방어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건데요.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인 방어 능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한국은 한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 목적으로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 국방부는 어떤가요?
네, 역시 BOA 논평 요청에 대한 답을 정리해보면요.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의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 답인데요.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역량을 논의하지 않을 거라면서 사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서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걸로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팀스센터 특별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최근 몇 주 동안의 폭우가 영변, 평산, 풍계리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현장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8월 말과 9월 초에 또다시 폭우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추가 폭우 가능성도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핵실험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정치적, 기술적 요인이 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는 장마철 핵실험을 피하려는 걸로 보인다면서 이는 기술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7차 핵실험을 연기한다면 홍수보다는 중국 요인이 클 거라고 진단했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응을 우려하진 않겠지만 중국의 반응을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독자 선택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인 이민자 모집 과정과 첫 번째 이민선에 오른 안재창의 이민 동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세기 말부터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찾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리 조선에 있는 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인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당시 조선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의 한인들에 관한 평가가 한몫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선교사들이 한인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고 설명합니다.
1890년대 중반부터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한 미국 선교사들은 한인들을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고 참을성이 많고 근면하고 오랫동안 상류계급에 억압을 받아 순종적이고 중국인보다 가르치기 쉬운 민족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고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은 조선인들을 열광하게 하였고 그들은 오랫동안 전통 방법을 쉽게 버리고 열심히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양식 방법으로 바꾸었던 때문입니다.
한인 노동자들을 데려오기로 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 동맹회는 이를 주한 미국 공사인 호러스 앨런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에 앨런 공사는 조선 고종 황제에게 하와이 이민을 진언했고 고종 황제는 1902년 11월 16일 한인들에게 여행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유민원을 국내부 산하에 만들라는 칙령을 내림으로써 하와이 이민을 마침내 승인했습니다. 한편 하와이 이민 모집 및 송출 사업의 전권을 부여받은 미국인 사업가 데이비드 대슐러는 첫 단계로 조선의 동서개발회사와 대슐러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 대슐러은행에는 입금자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 협회만 존재했습니다. 협회는 한인 이민자들을 하와이로 데려가는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대슐러은행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동서개발회사는 먼저 인천 내리교회의 조지 허버 존스 목사에게 부탁해 내리교회 청년회 회원들을 고용한 뒤 전국에 지사를 세우고 하와이로 건너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동서개발회사는 다음과 같은 광고물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인근 장터에 내걸었습니다.
하와이 군도로 누구든지 일신이나 혹 권속을 데리고 와서 주접하고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편리하게 주선함을 공고한다. 기후는 온화하여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으므로 각인의 기질에 합당하다. 학교 설립법이 광대하여 모든 섬에 다 학교가 있어 영문을 가르치며 학비를 받지 아니한다. 농부를 위하여는 매년 어느 절기든지 직업 얻기가 용이한데 신체가 강건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은 여의라고 장구한 직업을 얻기 더욱 무난하고 법률의 재반 보호를 받게 한다.
이 광고문은 또 하와이에서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월급은 미국 금전으로 매삭 15원씩이요. 일하는 시간은 매일 10시간 동안이요. 일요일은 휴식한다. 농부의 유숙하는 집과 나무와 식수와 병을 치료하는 경비는 고용하는 주인이 지급하고 농부에게는 받지 아니한다.
동서개발회사는 각 지역에 하와이 이민 광고를 붙이고 한 달 동안 이민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한 달 동안이나 가야 하는 하와이로 떠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돌아오기도 쉽지 않은 데다 조상 산소를 버리고 처자와 이별하고 간다는 것은 경고망동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신로는 이민자들을 모집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자 친구인 인천 내리교의 존스 목사에게 사람들을 설득해달라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했던 존스 목사는 내리교의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민을 권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날씨와 풍경은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하와이에 가면 기독교인인 여러분도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존스 목사의 권유로 교인들 가운데 약 50명이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인천 항구의 노동자들 20여 명과 바다에 익숙한 강화도와 교동 사람들도 하와이에 이민을 떠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약 120명이었고 이들은 형식적인 신체 검사를 거쳤습니다. 대실러가 처음으로 모을 수 있었던 한인 이민자 가운데 몰락한 양반의 자식이었던 안재창도 있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인 안형주 씨는 안재창이 농토도 없이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으로 몰락한 남양주 씨 되려면 덕성리 부람산 밑에 살던 향반집의 7남매 중 여섯 번째로 아들로서는 네 번째로 태어나서 물려받을 농토도 별로 없고 토지비 백사라서 농사가 안 되는 살기 어려운 가난한 마을에 1873년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재창은 궁격한 곳에 태어났지만 인천으로 시집간 둘째 누나 덕에 당시 신문물의 관문이었던 인천에 자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안재창이 인천을 드나들면서 개화에 눈을 뜨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둘째 누님이 인천으로 출고하여 경인선이 놓이기 전부터 한반도의 서쪽 관문 항구로 변모해가는 인천을 드나들면서 양복을 입은 서양 사람들, 검은 연기를 내뿜은 바다 위의 화려한 손을 보면서 승희상이 빠른 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화와 신문물에 눈을 뜬 안재창은 곧 인생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내리교회에 다니던 조카 안창호로부터 하와이로 이주하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조카 안창호는 삼촌 재창에게 하와이 이민에 대해 돈을 벌 좋은 기회라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런 권유를 받은 안재창이 하와이 이주민 모집 광고를 보고 하와이로 이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안재창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교통부를 안 드리고 들어가서 농장주가 마련한 집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고 비용이 나면 농장주가 책임지고 고쳐준다는 광고를 믿고 하와이 미인연선에 올랐던 것입니다.
안재창은 3년 정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훗날 한국으로 돌아와 일생 먹고 살 수 있는 전답을 장만할 수 있는 돈을 벌 꿈에 부풀었습니다. 또 하와이에서 돈도 벌고 개명한 서양 문명을 접하며 기술을 익힌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 친척들과 편하게 여생을 보내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렇게 안재창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이민선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재창은 인천 바닷가 시냇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창영동에 가족을 두고 가난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작심하고 한인이 가보지 않은 중국인들이 포화라고 부르던 태평양 가운데에서 하와이 군도에 가는 첫 한인 이민배를 1902년 12월 24일에 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안재창의 유민원 대한제국 해외여행장은 1902년 12월 21일에 44번째로 발행됐습니다. 해외여행장에서 그의 신분은 평민으로 나이는 30세, 여행 목적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미국 포화도로 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원 보증인은 그의 조카인 안창호이며 그는 상업에 종사하고 인천 내동에 거주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재물포항, 대실러와 통역 안정수와 정인수를 포함한 12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몸을 실은 켄카이마루가 재물포항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영환, 유민원 총재를 비롯해 유민원 관리들과 존스 목사, 동서개발회사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선창에 왔습니다. 재물포항을 떠난 켄카이마루는 먼저 나가사키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한인 이민자들은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고 이곳에서 20명이 탈락하고 나머지 102명이 태평양을 건너가는 미국 상선 갤리코에 올라탔습니다. 내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안재창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18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
역사적으로 미국은 대부분 세계 분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미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본 최초의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몇 년 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미국의 개입을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 다른 나라의 일에 관여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주시하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어도 루스벨트와 우드로 윌슨 두 대통령에 비해 다른 나라 일에 미국을 개입시키려는 의지가 크게 약했고요. 1929년에 시작된 경제대공황으로 미국 밖 세계 소식에 관한 미국인의 관심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반적인 미국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벌어지는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어도 루스벨트나 우드로 윌슨 대통령처럼 미국의 외교 정책을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의 끔찍한 위기로 시간의 대부분을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해야 했고요. 국제 문제는 아주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외교력 확장을 위한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30년 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미국은 몇몇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지역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취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지도자들은 1928년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 임기가 시작됐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선린 외교 정책을 내세우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린 외교는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외교 정책으로 군사력보다는 협력과 불간섭, 무역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책의 출발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미국의 적대적인 쿠바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 정부보다 미국을 더 많이 지지하는 새 정부가 집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관계 개선 의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스벨트 행정부는 아이티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계획에 속도를 냈고 미국이 쿠바에 개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오래된 조약들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또한 엘살바도르의 혁명 정부를 인정했고 파나마 운하의 운영과 보호를 도울 수 있도록 파나마의 권리를 인정했지요. 루스벨트 행정부는 미주 전체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출입 은행 설립을 도왔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가 보인 이런 행보는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 투자자들이 소유한 석유 회사들을 장악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여러 미국인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석유 회사들의 가치만큼 미국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촉구하는 일에만 동의했습니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는 개선됐지만 영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했습니다. 영국은 1933년 국제경제회의가 실패한 것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비난했습니다. 영국은 또 미국 의회가 다른 나라들이 자행하는 국제적인 침략에 대해 명확하고 강한 입장을 취할 의지가 없다고 간주했습니다.
영국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미국 대신 일본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새 지도자들은 곧바로 영국과 협력할 가능성의 싹을 없애버렸습니다. 일본은 영국 정부가 일본과 협력하려 했던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 할 만큼 아주 강력한 군사적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 외교정책에서 대두된 한 가지 큰 문제는 소련에 관해서였습니다. 미국은 1917년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 이후 모스크바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돼 전쟁이 일어날 경우 소련을 동맹의 여지가 있는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간, 조지아 오키프 만나보시죠.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지난 1세기 동안 미국에서는 많은 유명 화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림을 보면 누구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조지아 오키프라는 여류 화가입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은 사이즈가 크고 강렬한 색깔의 꽃 또는 사막에 놓여진 동물의 뼈 등을 보여주고 있어 사람들은 쉽게 누구의 작품인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1887년 미국 중부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큰 농장집의 일곱 자녀 중에 둘째였습니다. 조지아의 어머니는 농사도 지었지만 문화적인 데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일반적인 학교 공부 외에 따로 미술을 공부하라고 적극 권장했습니다.
조지아가 16살 때 가족은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마친 조지아는 중부의 대도시 시카고에 있는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시카고 미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조지아는 그곳에서 존 벤더폴이라는 교수로부터 그림을 배웠습니다. 조지아는 벤더폴 교수의 가르치는 방식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1907년 오키프는 뉴욕시의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 들어가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때의 지도 교수는 미국에서 명성을 날리던 화가 윌리엄 메릿 체이스였습니다. 체이스는 오키프의 초기 화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다음 해인 1908년 오키프는 순수 미술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시카고로 돌아와 광고 상품을 그리는 등 광고업계에서 일했습니다.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상당 기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또 결핵에 걸렸습니다. 미술사가들은 조지아 오키프가 4년 동안 미술을 떠나 광고업에 종사한 것은 그런 것들이 주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12년 오키프는 샬롯스빌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 미술대에 들어가 다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화가이자 교수인 아더 웨슬리 다우가 지도교수였습니다. 다우 교수는 그림이란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오키프의 미술 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키프는 러시아 화가 바실리 칸디스키의 그림도 배웠습니다. 칸디스키는 화가란 어떤 물체의 외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정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작가였습니다.
1915년 조지아 오키프는 자신이 지금까지 미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렸던 것들을 집안의 벽에다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그 그림 속에 자신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키프는 그때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는 일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하기 위해 일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키프는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차콜만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쓴 책에서 오키프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쓸 필요가 있을 때까지는 오직 차콜만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만에 그녀는 푸른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푸른 선이라는 수채화 작품에 처음으로 색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1908년 뉴욕시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미술평론가이며 사진작가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로 편지를 왕래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1915년 오키프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그 남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오키피가 그린 차콜 그림을 스티글리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그 그림이 자신의 갤러리에 전시하기 손색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키프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전은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키프가 처음으로 전시회 작품을 판매한 때는 1917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그녀의 남편이 됐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스티글리츠는 조지아 오키프 전시회의 최대 지원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키프는 스티글리츠의 성품이 그 자신의 사진 작품만큼 뛰어나지는 못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자는 분명하고 명석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이지만 1946년 스티글리츠가 사망할 때까지 결혼 생활은 유지됐습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미국 남서부 지방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많은 작품 중 사막의 모습은 바로 이곳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오키프는 25살 때 텍사스주로 옮겨가 2년 동안 아마릴로 교육국 공립학교 미술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에는 조그마한 시에서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오키프는 근처에 있는 깊은 계곡의 좁은 통로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계곡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하고 가파른 절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오키프는 자신의 그림 작업도 대부분 그런 경험과 같았다고 수료했습니다.
그중 한 작품에서 계곡은 빨강, 노랑 등 여러 가지 색깔로 된 거대하고 깊은 구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난 것 같은 모양입니다. 화폭 전체는 계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파란 하늘이 이 작품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1930년 조지아 오키프는 대부분 여름철을 뉴멕시코주에서 보냈습니다. 오키프는 그곳을 아늑한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피는 꽃과 거대한 바위산 등을 대형 화폭에 담았습니다. 또 여름 별장 부근을 산책하다 발견된 동물의 뼈도 그렸습니다. 그녀의 대부분 그림은 대형 주제, 풍부한 색상이 특징입니다.
오키프는 자신의 저서 조지아 오키프에서 색깔은 문자보다 더 정확히 의미를 전달한다고 썼습니다. 그 후에도 오키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색깔과 모양으로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썼습니다. 오키프는 또 주제를 사실보다 더 크게 그리는 데는 그럴 만한 특별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키프는 사람들이 꽃과 같이 어떤 주제를 볼 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또 한 송이 꽃을 여러 모양과 색깔로 달리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작가는 심지어 정신없이 살아가는 뉴욕시 사람들이라도 시간을 내 자신처럼 꽃의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랬습니다.
오키프는 오랫동안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일부 비평에 분노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꽃 그림에는 깊은 성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 비평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 비평가들은 자신의 경험을 꽃 그림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오키프는 주장했습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언제나 꿋꿋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1940년 뉴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사망한 후 오키피는 그 아득한 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1970년대 초 오키프는 눈 질환으로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유화를 중단했지만 수채화는 계속했습니다.
이 시기 오키프는 도예가인 후안 해밀턴이라는 젊은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오키프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키프의 보조자이고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여행도 했습니다. 1980년대 초 오키프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1986년 98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키프는 생전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1977년 그녀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국가예술 메달, 내셔널 메달 오브 아트를 수여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수많은 학생들은 조지아 오키프의 미술과 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997년 문을 연 뉴멕시코의 조지아 오키프 미술관에는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지아 오키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